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를 현행 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6월 1일부터 새 조치가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는 미국산 품목은 5천 개 이상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공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관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국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결의와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상호 존중과 평등 대우에 기초해서 서로 승리하는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재무부의 발표가 나오기 전에 중국 측에 대해 미국에 대해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 두 척이 10일 아랍에미레이트 근해에서 사보타주, 즉 의도적인 파괴 행위 공격을 받았다고 사우디 에너지부가 13일 밝혔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국 유조선들이 UAE 한 항구 근처에서 공격을 받아 선체가 많이 부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UAE 당국은 선박 4척이 공격을 받았지만 사상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UAE 동부에 있는 이 항구는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 있고 이란과 가깝습니다. UAE 측은 이번 공격의 배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해양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항해 시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이번 사건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원유 물동량이 많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페르시아만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3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변경해 먼저 브뤼셀에 들러 유럽연합 고위관리들과 이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4일 예정대로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13일 기자들을 만나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확산될 위협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프랑스 외무장관도 유럽 나라들이 단합해 이란 핵합의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하이코 독일 외무장관은 폼페오 장관에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지난 11일 미 C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란은 분명한 위협이지만 미국은 이란 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강요 이사회에 때맞춰 양국 간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회담이 성사되면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지난 2월 독일에서 회담한 뒤 석 달여 만에 다시 회담을 갖게 됩니다. 통신은 회담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대북공조 그리고 한국의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규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강경화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한미일 3국 간의 연대 방침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통신은 예상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베트남 남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29개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베트남 정부는 돼지 120만 마리 이상을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불멸의 히트곡 캐세라세라로 유명한 미국 할리우드 배우 도리스 데이 씨가 13일 향년 97세로 타계했습니다. 도리스 데이 동물재단은 데이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르멜밸리에 있는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는데요. 데이 씨는 그동안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한 편이었지만 최근 폐렴에 걸려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재단 측은 몇몇 친한 친구들이 데이 씨의 마지막 곁을 지켰다고 전했는데요. 도리스 메리앤 카페로프가 본명인 도리스 데이 씨는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자동차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56년 엘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나는 비밀을 안다에 출연해 캐세라세라를 부르면서 명성을 얻게 되죠. 그 후 필로우 토크, 데 터치 오브 밍크 등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1950년대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도리스 데이 씨는 할리우드 역사상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1970년대 연기를 접고 동물재단 일에 열중해온 도리스 데이 씨. 장례식도 추모식도 묘비명도 세우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은 현재 13도로 구름이 낀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1도에서 25도, 신의주는 9도에서 2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도에서 25도, 함흥 9도에서 24도, 청진 지역은 8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956년 도리스 데이 주연의 영화 나는 비밀을 안다에서 도리스 데이 씨가 부르면서 아카데미 영화 주제가상을 받은 곡이죠. 그해 여름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 음반이 100만 장 넘게 팔리게 되는데요. 내가 소녀였을 때 어머니께 물었어요. 예뻐질 수 있을까요? 그러자 어머니는 대답했죠. 캐세라세라, 이뤄질 일은 이뤄지게 돼 있어. 도리스 데이가 부릅니다.
When I grew up, my sweetheart, what lies ahead? Will we have rainbows day after day? Here's what my sweetheart said.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a, sera. What will be. Now I have children of my own. They ask their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handsome? Will I be rich? I tell them tenderly.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a, sera. What will be. Que sera, sera.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치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배치하고 있는 항공모함 전단이 위협이 아니라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이란이 주장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의 성폭행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다시 교착국면에 빠져드는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중국 정부도 이에 맞서 다음 달부터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치에 대해 관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6월 1일부터 중국의 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미국산 제품은 총 5천 개가 넘습니다.
관세율은 얼마나 인상하기로 한 건가요?
예, 품목별로 다른데요. 약 2,500개 품목에 25%의 관세가 붙게 되고요. 1,000여 개 품목에 20% 그리고 나머지 10%와 5% 관세가 각각 붙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 정부는 성명에서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고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자는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합법적인 권한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불가피하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여러 개 올렸는데요. 미국 소비자는 중국에 대해 발효된 관세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대신 중국의 많은 기업이 베트남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중국으로선 매우 나쁘고 미국으로선 아주 좋은 조처가 될 것이라며 중국이 보복을 해선 안 되고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요?
예,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모든 친구들에게 합의를 타결하지 않으면 매우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중국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협상을 깼다고 비난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조치가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미국 주요 언론은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에도 중국이 협상을 깼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에도 여러 건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원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중국이 합의를 깨고 재협상을 시도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지난 10일에 워싱턴 협상이 잘 되지 않은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관세로 수백억 달러를 받게 될 거라고 강조했고요. 또 상품 구매자들은 미국에서 상품을 사거나 비관세 국가들로부터 사들이라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수백억 달러라는 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에 들어간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9일과 10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10일 0시를 기해 10%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인상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서 얻는 관세가 수백억 달러가 될 거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과 전 세계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1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면서 위대한 미국의 농부들로부터 중국이 사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규모의 농산물을 구매해 가난하고 굶주린 날에 보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안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이 미국 포스트뉴스 썬데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으로 양측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일각에서는 합의가 잘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일본에서 만날 거라는 관측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래리 커들로 위원장이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주목이 되는데요. 커들로 위원장은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밝혀서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항모전단 배치를 경고하고 나섰군요.
네, 미국이 중동에 배치하고 있는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전대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이란 군 최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아미랄리 하지자대 이란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은 12일 이란 언론 이스나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걸프 해역으로 파견돼 있죠?
예, 미국 정부는 지난주에 이란과 그 대리자 등의 명백한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과 B-52 전략폭격기,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포대 등 이 폭격기 전대를 중부사령부, 즉 중동지역에 배치하는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이란이 반발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자대 사령관은 미 항공모함에 최소한 40대에서 50대 전투기와 6천 명의 병력이 집결됐다면서 이는 과거에는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었으나 이제는 타격 목표이고 위협이 기회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움직인다면 우리는 머리부터 타격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는 것 같네요.
네,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 군사적인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란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 야돌라 자바니 정치국 대표는 10일 이란은 미국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공격을 당했군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두 척이 12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보타주 공격을 받았다고 사우디 에너지부가 13일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주요 수송로인데요. 이란은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해왔습니다.
사보타주 공격이라면 의도적으로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가 공격을 했는지 또 이를 누가 사주했는지는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사건의 불똥이 튈 걸 우려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조선 공격으로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당시 4척의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는데요. 사우디 소속 유조선 2척만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요. 또 사상자나 원유가 바다에 유출되는 등의 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해양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항해 시 특히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웨덴 검찰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스크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의 성폭행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스웨덴 검찰의 에바 마리 페르손 부검찰총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에 수사가 중단됐던 해당 사건에 대한 예비 수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페르손 부검찰총장은 이때까지의 예비 수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을 느꼈다며 어산지 씨를 송환하기 위해 체포영 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산지 씨의 수사가 왜 중단됐던 건가요?
예, 어산지 씨는 지난 2010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어산지 씨는 스웨덴 경찰의 수배를 피해서 지난 2011년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며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 머물러 왔습니다. 이 스웨덴 검찰은 어산지 씨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년에 조사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개가 된 건가요?
지난달 11일 에콰도르 대사관이 보호 조처를 철회하고 영국 경찰의 대사관 진입을 허용하면서 영국 경찰이 어산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따라서 스웨덴 검찰은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어산지 씨의 송환을 원하는 나라가 스웨덴 말고 또 있죠?
예, 미국 정부도 기밀 유출 혐의로 어산지 씨의 미국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공동 설립자인 어산지 씨는 지난 2010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공개해 미국 정부의 1급 수배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줄리언 어산지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리는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어산지 씨가 체포된 직후 기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 어산지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리가 영국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런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어산지 씨는 영상을 통해 심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송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산지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국 법원도 어산지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요?
예, 영국 법원이 어산지 씨에 대해서 징역 50주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되는 건데요. 이 성폭행이나 미국 정보 유출 관련 혐의 때문은 아니고요. 어산지 씨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한 이후 당국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영국의 사법 체계를 무시한 데 따른 처벌이었습니다.
어산지 씨는 그러니까 영국 교도소에 있으면서 미국과 스웨덴 두 나라의 송환 요구를 동시에 받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영국 법원이 어느 나라의 송환 요청을 먼저 들어줄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송환을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앞서 영국의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은 미국의 어산지 씨 인도 요청과 관련해 내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6월 12일까지 어산지 씨와 관련한 서류를 영국에 제출할 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스웨덴은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8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건데요. 따라서 스웨덴 법원은 어산지 씨의 정식 기소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어산지 씨가 어느 나라로 먼저 송환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전적으로 영국 당국자들과 영국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의 체포영장과 미국의 범죄인 신병 인도가 충돌될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영국 당국이 결정하게 될 거라고 스웨덴 검찰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부추기고 있다고 민주당 중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패트릭 셰넌 국방장관 지명자가 남부국경 안보 강화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12일 ABC 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의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시프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say a blanket no. No to any kind of oversight whatsoever. No witnesses.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모든 감독 노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시프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도 내놓지 않고 관리들의 증언도 거부하는 등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민주당 소속인 시프 의원은 다짐했습니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비슷한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9일 주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매일 사법 방해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은 법무부에 소환장을 보내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의 최종 보고서 원본을 요구했고요. 또 연방 국세청 IRS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 명세를 요청했는데요. 행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헌법적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코리 부커,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 등 여러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탄핵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절차를 밟길 주저하고 있죠.
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프 의원도 12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이 탄핵받으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지만 국가에는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시프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이제 러시아 스캔들 조사는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일 역시 ABC 방송의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공화당 소속 랜드폴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특검 보고서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pent $35 million investigating the president. Their conclusion was there was no underlying crime. This whole capitulation.
네, 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3,500만 달러를 썼는데 결론은 근본적으로 아무 범죄가 없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방해 의혹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는 지난 3월 최종 보고서에서 지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아무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바 장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바 장관이 대배심 증언 등 기밀을 가린 편집본을 공개했는데 이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아무것도 편집하지 않은 보고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지난주에 이 하원 법사위원회가 바 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권한을 남용한다고 거듭 비판했는데요. 또 헌법적 위기는 민주당이 일하길 거부하는 데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민법 개혁을 통해 남부국경의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에 뮬러 특검이 의회 청문회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주 민주당 소속인 데이비드 시슬리니 하원 의원이 오는 15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특검 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15일 청문회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10일 특검 측과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뮬러 특검이 청문회에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가 뮬러 특검에게 소환장을 보낼 가능성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네들로 위원장은 필요하면 뮬러 특검에게 소환장을 낼 것이고 그러면 뮬러 특검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뮬러 특검의 청문회 증언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에는 바 법무장관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반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탄핵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다소 늘었습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들 가운데 45%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 중순에 조사했을 때보다 5%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2%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의회가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탄핵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온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릭 셰너인 국방장관 대행을 정식 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셰너인 지명자가 미국 멕시코 간 국경 지역을 방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셰너인 지명자가 지난 11일 남부 텍사스주의 국경 도시를 방문했는데요.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안보부가 국방부 도움 없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부 능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경 지역에는 현역 군인들이 파견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셰너인 지명자가 연방의회에 밝힌 데 따르면요. 현역 군인들과 주 방위군을 포함해서 4,300여 명의 병력이 국경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밀려들어오면서 남부 국경에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서 국경 지역에 병력을 배치했는데 이들 병력은 올해 9월까지 주둔하게 돼 있습니다.
군인들이 국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 군인들은 국내에서 법 집행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인들이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관 국경 보호국 CBP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 장벽에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병참,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는데요. 국토안보부가 10일 국방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추가 지원이라면 어떤 겁니까?
네, 불법 월경자들을 위한 구금시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막촌 건설 등이 포함되는데 군인들에게 천막촌 경계까지 요청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국방부 병력이 올해 9월까지 주둔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요. 혹시 병력 배치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셰넌 국방장관 지명자는 그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군인들이 국경에 무기한 주둔하는 일은 없을 거란 얘기인데요. 국토안보부가 자체적으로 국경 보안을 담당하게 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조기에 병력이 철수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민주당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주지 않아서였는데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국방부 예산을 전용해서 장벽 건설에 쓸 수 있다는 게 행정부 주장이죠.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0월 10일 이 셰너인 장관 지명자가 여러 국방부 계획 예산에서 15억 달러를 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 보안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약 6억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마약 퇴치 기금으로 전용해서 국경 장벽 건설에 쓴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이미 10억 달러를 또 전용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이 허술해서 불법 월경자들과 마약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경 장벽 건설이나 병력 국경 배치에 반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딕 더빈 상원의원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서남부 국경 배치가 길어질수록 어디까지가 군의 역할인지 선이 희미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연방의회는 민주당 주도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무효로 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116대 연방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아직 대표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제9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인데요. 14일에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댄 맥크리디 민주당 후보에 맞설 공화당 후보를 뽑기 위한 선거인데요. 모두 10명이 출발했습니다.
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지 그간 과정을 좀 돌아볼까요?
네, 지난해 11월에 열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크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후보와의 차이가 900여 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이 또 불거졌는데요. 해리스 후보 측의 선거 요원이 부재자 투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조작했다는 건가요?
네, 부재자 투표 용지를 걷어서 임의로 기재하거나 서명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이 부재자 투표를 모아오는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보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이 부재자 투표는 원래 투표자 본인이나 이 사람을 대리하는 가족만이 다룰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도 알고 있던 일인가요?
아닙니다. 해리스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승자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뭐 해리스 후보가 부정행위에 관계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결국 이 관련 청문회 도중 해리스 후보가 물러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 선거를 실시할 것을 또 촉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공화당 경선 후보가 모두 10명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뛰고 있습니까?
네, 현역 주 상원의원이 있고요. 전 주지사 후보, 부동산 중개인, 카운티 커미셔너 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카운티는 미국에서 시를 포함하는 상위 구역을 말하고요. 커미셔너는 카운티 행정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10명에 달하는 후보들 가운데 확실한 선두주자가 있는지요?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 여론조사기관인 퍼블릭 폴리시 폴링이 지난달 말에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댄 비숍 주 상원의원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비숍 의원은 31%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17% 지지를 얻은 2위의 이 스토니 러싱 유니온 카운티 커미셔너를 큰 격차로 따돌렸는데요. 비숍 의원은 선거자금 모금 면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14일에 선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본선에 나가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3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9월 10일에 민주당의 댄 맥크리디 후보와 연방 하원 의석을 놓고 본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30% 이상 지지를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일정이 더 지연됩니다. 오는 9월 10일에 1, 2위 후보끼리 공화당 경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11월 5일에 민주당 후보와 본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이 또 있죠.
네, 제3 연방 하원 선거구입니다. 지난 2월에 숨진 월터 존스 전 연방 하원 의원의 후임을 뽑기 위한 건데요. 지난 4월 30일에 치른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은 앨런 토마스 전 그린빌 시장이 50%가 넘는 지지율로 승리했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3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 9일 그레고리 머피 주 하원의원과 소아 청소년과 의사 존 페리 후보가 맞붙게 되고요. 여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9월 10일 본선거에서 민주당의 토마스 후보를 만나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3인조 형제 악단 헨슨이 부릅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넌 삶 속에서 아주 많은 관계를 형성하지. 그중 오직 하나 혹은 둘만이 지속되고 넌 골칫거리 혹은 갈등을 겪게 될 거야 라고 노래하는 음밥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국에서 산불이 나면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곤 합니다. 특히 매년 여름철이 되면 서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요. 몇 주씩 불길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스모크 점퍼라고 하는 산불 진압 소방대가 조직돼 활동하는데요. 화재 지역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불을 끄는 삼림 소방대원, 일명 스모크 점퍼들을 만나러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주를 찾아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 산불 진압 전문 소방대 스모크 점퍼.
아이다호 그랜즈빌의 한 소방서. 이곳은 스모크 점퍼, 이 삼림 소방대원들의 본부이기도 합니다. 15년 전 크리스 영 소방관이 처음 이 소방서에 왔을 때만 해도 스모크 점퍼는 본인을 포함해 단 두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30명이 넘는 삼림 소방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들 소방관인 동시에 고공 낙하 전문가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산불이 발생하면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산불이 발생한 지역으로 출동합니다. 주로 육로로 가기 힘든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화재 진압 활동을 하는데요. 스모크 점퍼가 되기 위해선 최소한 5주간의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스모크 점퍼 소방대는 산불 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한 상태에서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길의 진행 방향을 판단해서 그쪽에 있는 나무들을 미리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요. 또 산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진압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산불이 발생했다는 경고음이 울리면 삼림 소방대원들은 곧장 출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대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단 3분. 이 짧은 시간 안에 무겁고 복잡한 장비를 다 갖춰야 하는데요. 따라서 꼭 두 명씩 짝을 지어 출동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출동을 하기에 앞서 소방복장을 제대로 입는 게 중요합니다. 방화복에 달려있는 낙하산도 확인해야 하죠. 우리 방화복은 고강도 섬유인 케블러로 만들어졌는데요. 낙하산을 타고 나무 위에 떨어지다 보면 나뭇가지가 방화복을 관통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질긴 섬유로 돼 있습니다.
방화복뿐 아니라 소방대원이 신는 신발도 내구성이 크고요. 물통을 담는 가방과 특수 장갑, 안전모, 화재 대피용 천막, 여분의 낙하산까지 산악 소방대원들은 출동할 때 챙겨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스모크 점퍼인 라일리 씨는 이렇게 무겁고 복잡한 방화복을 입는 것이 즐거움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It's uncomfortable. It's tight. It's hot. But
사실 방화복이 편하진 않습니다. 몸을 꽉 조이고요. 또 입고 있으면 아주 더워요. 하지만 전 이 방화복을 입는 순간 흥분됩니다. 이후에 정말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라일리 씨는 스모크 점퍼가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5차례나 현장에 출동해 산불 진압 작업에 동참했다고 했는데요. 삼림 소방대원이 천직인 듯 했습니다.
Then your heart starts beating before you even take off. And then you're in the air and it becomes real.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부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오르면 그때부터 실감이 나죠. 공중에서 산불 지역을 바라보며 어디에 뛰어내릴지 확인하는데요. 정찰대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난 뒤 바로 비행기에서 고공 낙하를 합니다.
스모크 점퍼는 낙하산을 타고 산불의 진원지에서 조금 떨어진 안전한 지대에 착륙합니다. 산불 진압 작업이 끝난 후엔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태우고 갈 교통수단이 제공되는 곳까지 걸어가야 하는데요. 때론 수 킬로미터를 걸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삼림 소방대원들은 산불이 잦은 5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바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스모크 점퍼들이 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일반 소방서에서 근무하고요. 더위가 찾아올 때쯤 도끼와 톱 그리고 용감함으로 무장한 채 삼림 소방대 본부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장애인의 좋은 친구 보조견.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거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를 서비스 독, 보조견이라고 부릅니다. 보조견들은 장애인들의 눈과 귀가 돼주기도 하지만 때론 삶의 의욕을 가져다주는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몸의 장애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PTSD라고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겐 보조견이 친구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군인인 마이클 캐러스겔로 씨는 파병지에서 돌아온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전 완전 폐인이었습니다. 외출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혼자 있지도 못했는데요.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하이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외출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모든 걸 아내에게 의지하던 일상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조견 오하이는 자립을 위한 반려견이란 민간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 훈련을 제공하는데요. 이곳에서 훈련받은 개들은 주인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건 물론이고요. 문을 여닫을 수도 있고 40가지가 넘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Under. All the way. And hold it. Yeah, you go boy.
자립을 위한 반려견의 로라 앤 더버키 씨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We have found that Labrador retrievers, Golden retrievers.
우리는 주로 레브라도와 골든 리트리버를 훈련합니다. 보조견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췄어요. 개 가운데 제일 다재다능하고 또 불을 켜거나 휠체어를 끄는 등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덩치도 되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크지는 않아서 주인과 함께 비행기나 기차를 타기에도 적합합니다.
This is no ordinary puppy. And this is no ordinary story.
자립을 위한 반려견에선 강아지 때부터 훈련이 시작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18개월 동안 사회화 훈련과 기본 명령들을 가르치고요. 이후 훈련센터로 옮겨서 전문 보조견 강사와 함께 6개월간 또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마친 개들은 2주 동안 공동 기숙사에 머무르는데요. 일반 가정집에서 지내는 것 같은 환경을 미리 적응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개들이 목줄이 없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대응하는지를 점검하죠.
이렇게 훈련을 다 마친 개들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갑니다. 마이클 캐러스킬로 씨도 바로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친 오화이를 만난 건데요. 주인들은 보조견을 무료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대여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조견은 활동을 마칠 때까지 자립을 위한 반려견 소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씨는 오화이를 가족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And you know, we're a team. So what I do, he does. What he does, I do.
저와 오하이는 한 팀입니다. 제가 뭘 하든 오하이와 함께하고 오하이가 하는 건 또 제가 함께하죠. 우리 서로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서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자 좋은 친구, 그리고 헌신적인 동반자가 되어주는 오화이는 이렇게 고통 속에 있던 재향군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학교 갈 때, 회사 갈 때, 가까스로 지하철을 탔거나 아깝게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가까스로 아쉽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Close call. Close call. Close call. Close call. 이 표현은 10년 감수하다, 아슬아슬하다는 뜻인데요. 경기나 대회 등 승부를 가릴 때 close call 이라고 하면 박빙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t was a close call, but the Korean team won. 아슬아슬한 경기였지만 결국에는 한국 팀이 이겼어. The race was too close a call. 그 경기는 승부를 가릴 수 없는 박빙이었어. I almost missed my flight because of traffic. What a close call. 교통 체중이 너무 심해서 하마터면 비행기 놓칠 뻔했어. 정말 아슬아슬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t was a close call, but the Korean team won. The race was too close a call. I almost missed my flight because of traffic. What a close call. 오늘은 close cal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This is the way you left me. I'm not pretending. No hope, no love, no glory.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미카의 노래입니다. 이게 당신이 날 떠난 방식이야. 희망도 사랑도 영광도 행복한 결말도 찾을 수 없다고 노래하는 해피엔딩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윤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s, I wish you well. A little bit of heaven, but a little bit of hell.
This is the hardest story that I've ever told. No hope, love, or glory, happy endings gone forevermore.
little bit of love, little bit of love, little bit of love.